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 책은 좀처럼 많이 읽혀지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책입니다. 이 애가서의 첫 번째 그 제목이 있습니다. 이 애가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에카입니다. 이 에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아,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애가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애가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한자어로 슬픈 노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고 또 정리한 유대교 랍비들이 이 내용은 슬픈 노래다 해서 당시 키노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달리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제목이 우리 한글 성경에까지 이어지면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목에는 예레미야라는 말은 없고 애가라고 하는 이름만 있는데 예레미야의 그 애가라고 하는 아마 저자를 상정해서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애카라고 하는 말과 애가라는 말이 비슷해서 또 흥미롭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아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되는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주전 59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또 파괴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된 그 상황을 보면서 비통해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도성, 그토록 영화로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참담하게 훼파되고 그리고 참담하게 파괴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슬픈 현장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그런 다섯 장으로 된 구성되어 있는 조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가서의 첫 장,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참담한 현실을 이렇게 한탄하며 애가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도성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도성, 그 도성으로서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내실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셨고 예루살렘 성도 버리셨습니다. 참으로 비통하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성을 지키지 않으셨단 말인가? 어찌하여? 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왜 이 성을 지키지 않으신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에가서의 첫 부분입니다. 에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킬 줄 알았고, 그래서 영원히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은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드릴 만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도리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성전은 파괴되어서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그리고 예레미야는 다시 과거의 영광을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버려진 이스라엘, 그리고 파괴된 예루살렘, 눈물의 선지자라 불렸습니다. 예레미야, 그는 슬피 울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며 그리고 성전을 보며 한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의 영광스러웠던 과거 그리고 오늘의 초라한 모습이 비교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광스러웠던 이 나라와 오늘 참담한 나라의 현실이 비교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교회, 수치를 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자꾸 비교됩니다. 이어지는 이 슬픈 노래는 더욱 이러한 생각을 더 깊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를 떠받들던 자가 모두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그를 업신 여기니 이제 한숨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한다. 또 말씀합니다. 이 일로 내가 오니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 내게 생기를 되돌려주고 위로하여 줄 이가 가까이에 없다.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니 나의 아들, 딸들이 처량하게 되었다. 시온이 손을 들어 빌었으나 그를 위로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적들을 시켜서 야곱을 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더러운 성으로 여기는구나.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황량함, 세상 사람들이 나를 교회를 마치 더러운 곳인 것처럼 여기는 오늘의 그 처참한 현실이 에가서의 말씀과 연결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가서 2장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어찌하여를 외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듯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묻듯 그렇게 슬픔을 토로합니다. 아,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힘을 모두 꺾으시더니 원수 앞에서 이스라엘 지키시는 오른손을 거두시고 주위의 모든 것을 삼키는 불꽃처럼 야곱을 불사르셨다. 그는 이렇게 오늘의 상황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이제 불꽃 아래에 있는 자신을 보며 이렇게 자신을 규정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 도다. 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활을 당기신다. 주님께서 화살 통해서 뽑은 화살로 내 심장을 뚫으시니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댄다. 심각한 고통의 현장에서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합니다. 나는 고난 속에 있다. 나는 지금 매를 맞고 있다. 그 화살을 맞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매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화살이 어디서부터 날아오는가? 그 진노가 어디서부터 날아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날아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고 계신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습이 오늘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같기도 하고 또 바로 나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슬픕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화살을 나에게 겨누시고 나의 심장을 뚫으시는 듯 느껴지는 절망의 시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쓴쑥으로 나의 배를 불리시고 쓸개즙으로 나를 배불리시는 하나님, 나에게서 평안을 빼앗으시고 행복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폭풍을 만난 배의 선장처럼 마음이 녹아내려갑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이 재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이 형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또 좌절합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그래서 애가 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징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애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운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나를 공격하신 것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도울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모든 징벌이, 이 모든 재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아, 이 재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예레미야는 도리어 그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 속에서 도리어 희망을 발견합니다.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난이 왔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다함이 없으신 분, 긍휼이 끝이 없으신 분,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희망, 주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 주님은 그런 분이지. 이 사실을 다시 생각합니다. 마치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가를 다시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도리어 희망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러한 결론에 이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은 잠잠히 바라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방법을 깨닫습니다. 이 고통의 현장에서 잠잠히 기다리리라. 잠잠히 기다리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재난이 와도 어떤 박해가 와도 잠잠히 기다리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잠잠히 기다리리라.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다시 묻습니다. 이 고난이 그렇다면 어디서 왔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난 속에 들어서게 되었는가를 다시 묻습니다. 이 척박한 현실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렇게 진단해 주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로 인하여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어찌 원망할 수 있겠는가? 어찌 하나님께 원망할 자격이 있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미 하나님의 벌을 받기에 합당하고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어찌 원망하겠습니까? 어찌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지요.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다른 원인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망하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보다 앞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죄, 그 죄값이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그 죄값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조상들의 죄가 후손들에게 재난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그 죄의 그 몫을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 이 재난이 우리의 선조들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한다면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와 연관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지은 그 죄가 나에게 징벌처럼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억울한 듯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물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은 그 죄를, 죄값을 또 다른 사람에게, 연관된 또 다른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옵니까?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다른 교인이 지은 죄,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죄, 다른 교회가, 잘못한 사람들이 지은 죄까지도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레미야는 잠잠히 기다리자, 믿고 기다리자,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니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절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걱정부터 하지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전능하신 분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길을 알 수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혼란스럽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외롭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가난으로 고생스럽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희망으로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혹한 상태에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거나 근심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절한 현실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55절 이후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주님,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내가 살던 아름다운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며 비탄에 빠진 사람들, 늘 성전을 오르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무너진 성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라고 말하며 한탄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벌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자리에서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형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또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형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각자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한 1분 정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환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너져 내린 성전에 들어서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여전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를 향하여 부르는 슬픈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오시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